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빌레몬서는 비록 그 분량에 있어서는 13개의 바울 서신들 중에 가장 짧은 서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통해 본서가 주고자 하는 교훈의 그 중요성만큼은 바울의 그 어느 서신에도 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다 나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경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을 떠나 소아시아 지방의 한 도시인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약 3년에 걸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사역은 그 에베소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도행전 19장 26절을 보시면 거의 아시아 전 지역을 자신의 그 복음사역의 무대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골로새 지방 출신 사람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든다면 아마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우리는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구역 예배를 통해 이미 공부했던 골로새서는 바로 이 에바브라에 의해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서신 또한 그 에바브라와 함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골로새 지방의 한 유지에게 바울이 개인적 차원에서 간절한 청을 담아 이 서신을 또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 그리고 그가 세운 골로새 교회와 오늘 살펴볼 서신의 수신자인 이 빌레몬과의 관계가 지난날 바울의 그 3차 전도여행을 통해 어떻게 서로 엮여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 말씀 한 곳을 우리가 더 보고자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지난 3차 전도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미 예언된 대로 유대인들에 의해 법정에 넘겨지고 또한 가이사라에서 약 2년간 바울은 감금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로마에 압송된 바울은 온 이태 2년을 자기 새집에서 감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곳에서 비록 감금되었지만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바로 바울이 제1차로 로마에 감금되었을 이때에 바울은 그의 서신들 가운데 서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옥 같은 글들을 쓰게 됩니다. 일명 그 편지들이 옥중서신이라 불리우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중심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네시모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앞에서 에바브라와 함께 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이 주인의 상당한 재산을 훔쳐가지고 멀리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것도 주인을 피해 로마까지 달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다행이요 감사한 것은 노예이면서 또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간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이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자기 곁에 자기를 돕는 조력자로 영원히 두고 싶었지만 지난날 오네시모의 그 속사정을 안 바울은 일단 그를 그의 본 주인인 빌레몬에게로 도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의 지난날 그 잘못에 대한 간절한 청원을 담은 오늘 말씀인 이 빌레몬서를 기록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편으로 빌레몬에게 보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배경하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절 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먼저 간단한 인사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다른 서신들에서 소개된 것과는 좀 달리 소개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외한 그의 모든 서신에서 바울은 한결같이 자신을 사도라 그렇게 소개하는 반면에 본서에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로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의 이런 자신에 대한 소개는 앞으로 나올 이 본서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적어도 이 편지에서만큼은 자신의 그 어떤 사도적 권위로서 명령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연약한 지체이자 그리고 한 형제된 자로서 빌레몬에게 지난날 그 오네시모의 잘못을 두고 간곡한 선처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우리가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로 여러 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동역자인 빌레몬을 거명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듯한 아비아와 또 그의 아들인 듯한 아키포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 집에 모이는 교회를 거론하며 이 모든 수신자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지금 기원을 합니다. 바울의 이런 인사의 패턴은 13개의 바울 서신에서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우리가 보는 패턴입니다. 본문 4절로 7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감사 고백이 나오는데 이는 앞서 말한 모든 수신자들을 향한 감사 고백이라기보다는 한 사람, 곧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감사 고백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극히 사적인 성격을 띠며 지금 빌레몬에게 보내졌던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항상 나의 기도 가운데 너 빌레몬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과 주 예수를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을 나 바울이 친히 듣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통해서도 잠시 봤듯이 바울은 빌레몬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빌레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애정이 있는 사람, 즉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측하건대 빌레몬은 주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그 실천적 믿음과 사랑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강건하게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소식을 바울은 훗날에 골로새 소식을 가지고 왔던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던 그 에바브라를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지금 기뻐하며 빌레몬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은 또 기도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에 대한 그 온전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그 믿음의 교제가 효력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이유로서 왜냐하면 오 형제여 내가 지금까지 너의 사랑으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는데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그 마음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 주 안에서 변화된 신실한 한 사람, 곧 이 빌레몬의 실천적 믿음과 사랑에 근거한 그 구체적인 삶을 통해 골로새 지역의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또한 알아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로 21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간략한 인사와 그리고 빌레몬에 대한 아끼지 않는 감사와 또 칭찬을 쏟아낸 바울은 이제 본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비록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인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기보다는 오히려 강구하는 것을 더 좋게 여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듯이 만약 바울이 자신의 제자격인 빌레몬에게 사도의 권한으로 또한 스승의 자격으로 명한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의 그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사랑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 명령이 아닌 간곡한 부탁으로 지금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근본 무엇을 두고 강요하며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교만한 인간에게 있어 결코 찾아보기 쉬운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된 빌레몬에게 강구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바울의 그 성숙한 인품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9절 중반부를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이 많은 자라 그리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60이 조금 넘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앞에서 소개했듯이 자신을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하여 또 갇힌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전도여행을 통해 그가 여러 번 옥에 갇힌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울의 이 같은 표현은 아마도 빌레몬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바울이 좀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 말하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간청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오네시모에 대해 평하기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저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오네시모에 대해 좋은 평을 바울은 지금 말해줍니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겠다 말하며 바울은 한마디의 말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그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신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의미가 마음 또는 심장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내는 그것이 곧 자신의 마음을 보내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떠한 간절함으로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13절에서 말하기를 저를 내 곁에 머물러 두어 옥에 갇힌 나 대신에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참 맡기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리 또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자의로 되게 하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마음의 깊이와 그리고 그가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 마음의 섬세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라고 해서 그리고 스승이라고 해서 그의 말과 행동이 이 빌레몬을 향해서 결코 무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겸손하고 또한 주장하기보다는 먼저 늘 본을 보이고 항상 남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바울의 절제되고 그의 예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 그로 인해 저를 영원히 내 곁에 두려함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지난날 오네시모의 그 큰 잘못이 너 빌레몬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오네시모를 다시 받아들여야 할 이유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바울은 16절에서 말을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오히려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줄 것을 지금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특별히 그러하다면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는 더욱더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만일 내가 나를 친구로 진정 간주한다면 내가 나를 영접하듯 오네시모 또한 그렇게 똑같이 영접해 줄 것을 바울은 지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에 그러나 만일 제가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비친 것이 있거든 그것 오네시모에게 돌리지 말고 나 바울에게로 회개하라 말합니다. 이는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쓰니 내가 직접 그것을 다 갚아주겠다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는 바울이 지난날 오네시모의 잘못에 대해 자신이 기꺼이 그 대가에 따른 희생을 대신 치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한 영혼을 주 안에서 온전히 세우고 또한 살리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희생하는 바울의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이것을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오히려 더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동시에 너는 오직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이는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 바울은 앞서 에바브라를 통해 충분히 이 빌레몬에 관한 믿음과 또 그 사랑을 들었던 터라 따라서 자신의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더라도 기꺼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용서함으로 또한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주인과 노예의 그 주종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한 형제로 받아주었는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해 내려오는 그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용서를 받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갔고 또한 훗날 그는 훌륭한 감독이 되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한절 한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참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문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오네시모에 대한 평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서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한 자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삶은 유익한 자로 살기보다는 지난날 무익한 자로 살았습니다. 소위 제 이름값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바로 그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곁에 두고 싶을 정도로 그의 전과 후의 삶이 100%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는 이제야 제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이 오네시모 말고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의 삶 전후가 완전히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든다면 멀리서 우리가 굳이 찾을 필요도 없이 오늘 서신의 발신자가 되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수신자인 빌레몬 역시도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성도의 삶에 그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성숙을 지금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 이전에 먼저 그 삶에 눈에 띄는 확연한 과격한 변화들이 바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에 과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삶에 과격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자신이 먼저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나아가 가족과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이런 생각의 과격한 변화와 아울러 그에 따른 삶의 과격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생생히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마저도 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두고 인정해 줄 만큼 주님을 만남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수준 높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하늘나라의 그 과격한 삶의 질서에 따른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마치 오네시모와 같이 그 이름이 유익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익한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안에서 분명히 유익한 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전혀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익한 자라는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외 없이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처럼 과격하게 변화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을 하나 든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삶을 그들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증거로는 한편으로는 미련해 보이기까지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죄와 허물이 많은 그 연약한 인생들을 향해서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오늘 본문의 빌레몬을 든다면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던 그 당시 사회 관습상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물건이요 주인의 한 재산 목록의 일부였습니다. 따라서 노예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기대하기란 전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노예의 모든 생사 여부는 주인의 손에 그리고 주인의 마음과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인의 보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주인은 자신이 부리는 그 노예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 빌레몬은 노예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종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어땠습니까? 주인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던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잡히면 100% 십자가형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를 향해 빌레몬에게 간청하기를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지금은 주님을 믿고 우리 중 한 형제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오 형제여, 지난날 그의 그 모든 잘못을 이제는 다 묻어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바울은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시대 그 상황에 있어 바울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그 답을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런 경우의 일반적 관례는 주인이 도망간 그 노예의 손과 발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사회상 관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당시 이런 큰 시대적 문화의 흐름을 깨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온전함으로 용서하고 노예를 한 형제, 한 식구로 아무런 격이 없는 한 가족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면 오네시모는 비록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의 사랑 없음과 우리의 또한 용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반드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빌레몬이 바울의 이 간절한 부탁을 듣고 자신의 종이요 인간도 아닌 그 노예 오네시모를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격이 없는 주 안에서의 한 형제, 한 가족으로 그를 온전히 또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진정 만난 자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과격한 삶의 변화이자 더 나아가 시대를 이기고 세상의 그 죄악된 문화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유익한 자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는 주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그 삶의 전후가 확연히 눈에 띄게 변화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그 무엇보다도 삶의 그 구체적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과격한 사랑으로 세상에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또한 과격하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 한 영혼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세우고 또한 유익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동일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이런 유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사랑과 용서의 과격한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또한 동일하게 시대를 이기고 또한 세상의 죄악된 문화를 이기고 더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